제가 설교 본문을 제가 읽을까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달에 삼손 시리즈를 몇 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되게 알고 계실 테니까요. 미국의 침례교 교단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물론 큰 개인기를 하시고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설교하시죠. 제가 그분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여러 번 번역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 그 삼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굉장히 건전하신 복음주의 목회자신데 그 말씀 내용은 뭐 특별한 뭐 통찰이 있다거나 특이한 해석을 하신다거나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삼손처럼 살면은 그 인생이 말로가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삼손을 지나치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삼손에 대한 평가나 교훈은 도덕적인 측면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덕적인 측면을 교훈으로서 제시하기 위한 것이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의 어떤 도덕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손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도덕적인 측면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삼손의 그 그릇된 처신에서 교훈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제 삼손이 저지른 그런 막 그냥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그런 죄들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은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잡고 있는 것은 그저 실패한 한 인생의 처참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삼손은 실패자였을까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래서 비참한 말로를 겪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올 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삼손을 우리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 속에 집어넣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한마디의 언급이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삼손을 믿음의 거장들 안에 넣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삼손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삼손은 어떤 방탕한 장수가 아닌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의 저자가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를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혹은 뭐 사무엘이라든지 기타 훌륭한 다른 인물들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목록에 감히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 이건 진짜 썩었구나.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구나.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이 구속의 역사에서 그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가진 내적인 믿음의 질을 중시합니다. 우리들이 삼손을 겉으로만 보면 그 뭐 힘만 센 장수지 그 형편없는 인물이잖아요. 파괴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유격에 빠졌고 뭐 비밀을 지키지 못해 이 사람.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볼 때 뭐 그 사람 타락한 사람이고 뭐 방탕하고 뭐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유명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다윗이 대표적인 예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삼손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평가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야죠. 성경의 평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해야 되고 또 성경이 보는 대로 세상을 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물론 삼손의 그 나쁜 행위들을 그냥 속속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가 비록 삼손의 여러 가지 나쁜 행실들을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폭로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런 비행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로 남겠죠. 그래서 저자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자꾸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이 삼손이 형편없지 않느냐. 뭐 힘은 센데 그건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런 것이고 근데 은사는 크게 받았지만 굉장히 오리석은 인간이다. 그러나 그같이 부족한 결함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이방 국가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진술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롯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삼손의 부도덕을 초점으로 잡기보다는 삼손의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믿음 우리가 그것을 뭐 인정하든 않든 간에 그 큰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뭐 조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이 본문에서 보면은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다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이 끼어 있단 말씀이에요. 32절에. 그러고 나서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삼손까지 포함해서 믿음으로 그 말이 강조되죠. 믿음으로. 39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을 방탕한 영웅으로 보지 않고 장군으로 보지 아니하고 삼손을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 본문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삼손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곁으로 좀 배울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 아무개 나 잘 알아.
아마 알다마다 아주 다 잘 알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 중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고 그러는데 뭐 한 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몸이 어떤 때는 영 다른 사람 몸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생뚱맞고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사람을 잘못 봤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 편견이 있고 또 잘 안다고 해도 오해라든지 외피적인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70년도 초에 미국의 여러 주를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어떤 식당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벽에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다.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Marriage is mutual misunderstanding. 우리들이 부민적으로 옳은 것을 옳은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삼손의 행위를 겉으로 보면 아주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아주 방종이고 그런 성경의 소설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잘 천천히 따라가 보면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그냥 평범한 얘기를 쓰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기록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삼손의 행위는 어떤 개인의 어떤 호탈하고 호방한 그런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뭐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삼손이 딤나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감히 부모님께 말도 꺼낼 수 없는데 나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할 테니까 결혼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문을 쭉 볼 것 같으면 아주 그 삼손이 강하게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불효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손의 그 같은 그 고집스러운 기질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삼손은 이 일이 자기가 그 딤나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 일이 블레셋 족속,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블레셋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 힘만 써야지 머리가 텅 빈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조용히 믿었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어요. 나는 꼭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이스라엘 통치했거든요. 식민지하고 국적 다 거두고 그랬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삼손보다 훨씬 후졌단 말씀이에요. 겉으로만 얘기해. 아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죠. 절대 안 돼. 이렇게 삼손은 죽어도 내가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 우겼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그 딸과 결혼을 원한 것은 전략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적인 시도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철 구슬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이 전혀 아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율법주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율법에 금한 일이지 않느냐?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랬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에 가서 자꾸만 그냥,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애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께 넘겨줬어요. 근데 삼손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묶어라. 묶어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힘은 얼마든지 그거 부딪힐 수 있었죠. 그거 역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구슬이었다. 이게 좋은 찬스가 와서 그래 묶어서 넘겨라 그죠. 순순히 그래 허락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내려서 큰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외형적인 것만 보고 평가를 하면은 삼손의 영성과 삼손의 사역의 특성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삼손을 그 믿음의 선녀들 가운데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 삼손은 그 형편은 방상하니까 뭐 비록 그 뭐 믿음이 좀 있다 할지라도 좀 모자랍니다. 열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참 기라상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집어넣었어요. 예외로 취급하지도 않고 약점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다른 믿음의 영웅들에 보면 부족합니다 하는 걸 꼬리치를 붙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삼손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죠.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그런 구속활동의 전주자였습니다. 큰 공적을 남겼어요. 삼손을 평가하는 성경의 초점은 그의 비행에 잡혀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을 평가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 초점을 잡고 보느냐 그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을 보고 감탄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도덕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 저자들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스토리를 드러내고서 아 그렇게 삶은 비참하고 그렇게 하면 뭐 돈 부도덕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룻기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룻기를 적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룻기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손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사람들의 이런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약점을 지는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다 참 뭐 한 가지 이상의 결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옛날 버릇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결점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은 소명에 따라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삼손의 소명은 물론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소명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은 그때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에요. 여하튼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나와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 스토리는 그냥 뭐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 이야기로 생각하면 쉽죠. 이 삼손의 스토리는 비상적으로 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교훈들을 줍니다. 물론 이제 삼손의 기사를 보면 이 기록을 보면은 일반 문학이라든지 뭐 헐리우드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죠. 그러나 그런 영담을 쓰기 위해서 저자가 삼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에 뭐 오르내릴 수 있는 흥미진진한 그 영담의 그런 여러 가지 소재를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혀 저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면은 삼손이 지닌 그 역할과 그 행하는 이상한 행동들 그런 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고독한 영웅이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그야말로 자기 맨 주먹으로 다 해결해야 됐어요. 뭐 그 사람께 뭐 카운슬링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다 결정해야 돼요.
다 삼손을 반대합니다. 부모까지도. 그렇지만 삼손은 혼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자문도 없었고 진정한 친구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도 없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평생을 블레셋과 단신으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다가 접근했게 죽었다고요? 삼손을 더욱 고독하게 만든 것은 비극으로 끝난 그 첫 번째 개관. 그 다음에 그 배신자의, 여자와의 그런 그 속전 없는 사랑. 정식으로 결혼해서 얻은 아내는 원수들에게 빼앗겼고, 들릴라와의 그 사랑은 자신의 두 눈이 빠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삼손의 삶은 불행한, 참 처참한 말로를 가졌던 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기록된 삼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을 관찰하면은 삼손을 인간적인 동정세면이나 그런 차원이나 일반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범위에서 볼 때 그렇게 평가해서는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는 일면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성을 그것을 보여줘요. 다른 일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고 너를 불렀고 내게 소명을 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복음의 원수들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험악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이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마침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